세상에 없는 서점 책 읽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책방 애호가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책방 애호가 돼 다시 문을 열었고요. 오늘도 두 분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은 건 아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네,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군가요?
단골손님 김민효입니다.
맞아요. 요즘 이 풍경이 낯설지가 않죠. 근데 어떤 가게에 들어가실 때 다 나를, QR코드 같은 걸 찍잖아요.
누군지를 인증해야 그쵸? 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번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네. 육성어로 하면 되게 웃기겠네요. 가게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렇죠.
인증되었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뭐 되게 정감 있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심하게 책방 문을 여셔서 제가 네네. 시작하기 전부터 웃고 있었는데 이런 깊은 뜻이 네네. 있었네요. 네.
그렇죠. 요즘은 또 말이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문을 열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조용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봤고요. 항상 이렇게 좀 컨셉을 넣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애호가드 책방 오랜만에 다들 오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애호할 만한 어떤 것 이런 것이 하나쯤 있으면 세상은 그만큼 아름다워진다 라는 모토로 시작을 한 서점이고요. 그래서 애호할 만한 것이 담긴 책을 한 권씩 전해드리는 그런 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문을 열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애호가들을 내가 계속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애호가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왜 이 서점을 계속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문을 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애호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까지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애호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애호하는 바람에 일상에 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게 있으신지.
너무 애호.
잠도 애호할 수 있나요?
애호하죠.
제 일상에 문제를 만드는 애호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너무 애호하는
바람에. 너무 애호하는데 생이별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마다. 진짜 애호하는. 그래서 조금만 더 애호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줍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요새 술을 애호해가지고.
의외네요.
왜요?
그렇게 애호할 만큼 좋아하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약간 위스키 아닌가요? 시작하셨잖아요.
위스키도 시작은 좀 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그냥 맥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고 돌아 맥주. 네.
계절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계절은 또 맥주 아닌가.
많이 드시나요?
거의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네다섯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요새 조금씩.
조금씩 네. 한 캔씩.
네, 그래 제가 또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 이후에 술이 는 게 아닌가.
약간 총량의 법칙을 지키려고.
중독 총량의 법칙을 지키느라고.
그래도 맥주 뭐 한 캔씩은 뭐.
그래도 너무 자주 먹으니까 확실히 그 영향이 없진 않잖아요. 다음 날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체력이 떨어지나.
과연 그걸까요?
맥주의 유혹은 진짜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연속으로 그 여름 밤에 맥주를 벌컥 마시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꺼냈어요. 진짜 꺼낼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거의 갈증에 가까운 느낌.
맞아요. 갈증 나면 맥주를 찾게 되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심지어 맥주를 대용하기 위해서 탄산수라든지 약간 탄산의 느낌 비슷하니까 그런 걸 구비해 놓지만 결국 맥주 찾는
맞아요.
네, 그런 좀 저희가 또 전체 관람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네, 여름엔 맥주죠. 어떤 상표 주로 드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자몽맛 맥주가 있는데
우리도
의외네요.
우리도 쓰이시네.
그 보통은 그냥 블루문을 많이 먹고요.
아, 블루문 맛있죠.
근데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때 그 자몽만 맥주가 어디 많이 팔진 않는데 가끔 있으면은 그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뭐 이름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외국 맥주죠?
데스페라도 뭐 이런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쪽은 또 아니에요. 아, 그건 좀 종류가 다르군요. 뭐,
향이 가미된 맥주들이 웬만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맛있습니다. 아, 자몽 맛인데.
의외로 사파시네. 정파실 줄 알았더니. 민효님은 뭐 드시나요?
저는 레몬맛 나는 것만 먹어요.
레몬맛 나는 건 뭐예요?
KGB 레몬맛 먹습니다. 아, 저는. 네.
아, 뭔가 어울리네요.
클래식하죠.
써요. 술이.
아, 술이 네. 써서?
제가 좀 인생을 좀 덜 살았는지 술이 아직도 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단맥주 먹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거 많이 먹어요. 코로나랑.
코로나.
일부러 드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마셔버리겠다.
좀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여름에 되게 잘 어울려요. 여름에 제가 최근에 라임과 레몬을 또 사서 직접 그 귀찮은 씻는 과정을 거쳐서 슬라이스를 해서 얼려놨거든요.
그럴 거면 KGB 드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좀 달아요. KGB는 좀 달고. 되게 쓴맛에서 그런 레몬젤 상큼함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코로나가 그걸 좀 잘 맞춰준다. 그리고 갈증을 풀기에는 역시나 레몬과 라임이 필요하죠.
아, 레몬과 라임.
예전에 그 이병류 씨의 그 여행 산문집을 보면 멕시코인가 어디 갔는데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더위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계속 벌컥벌컥 계속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저씨가 보다 너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지 말고 물에 라임을 하나 띄워서 먹어봐라. 그럼 갈증이 더 쉽게 풀린다. 라고 해서 라임을 주셨다고 해요. 선물로 받고 그걸 일단 넣어서 먹어보니까 진짜로 갈증이 더 잘 해소가 되더라. 네,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글을 봐서 이제 라임을 넣고 먹으면 더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맞아요. 탄산수나 이런 데도 다 향이 가미돼 있지만 생 라임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정말 맛있습니다. 네, 추천드리고요. 네. 맥주 에어 얘기를 해서 그 책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맥주에 관련된 책을 갖고 올 걸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에어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아키 정도의 수준이면 뭐 에어가 뭔가 삶에 문제를 주는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중독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책 속의 주인공도 뭔가 너무 애호하다 보다 보니까 좀 삶이 망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내 삶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에 너무 깊이 집착을 하고 있다. 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소설이에요. 소설이고요. 최유한 작가의 소설집 보통맛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제목은 굉장히 달달하죠. 네. 가벼운 이야기들.
라임을 넣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통 맛이 아닌 작품들이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 집 짓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이 책을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는 작품의 주인공은 이제 막 아이를 가진 부부입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괜찮죠.
네. 네.
그런데 이 부부가 현재 시댁에 얹혀 살아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때부터 약간 지금 보통 맛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게다가 남편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결혼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같이 살아요. 집도 좁고 그런 구성원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뭔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 집도 좁은데 아기 물건 어디다 두냐 라는 말을 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만 들어도 아, 이 집의 상황이 지금 어떻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단편소설의 매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 말로 아, 이 지금 이 집의 상황은 이렇구나 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올 수 있게 이렇게 전해지는 문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항상 독립을 꿈꿔요. 독립을 꿈꾸는데 어디 뭐 청약을 받아서 이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집을 짓고 싶다. 우리만의 집을 짓고 싶다. 라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집도 도시나 이런 데 말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싶다. 라는 꿈을 꿉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다. 임신을 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은 너무 좁고 살기 힘드니까 아예 지금 샛불도 당김에 뺀다는 말도 있듯이 집을 짓자.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남해로 갈지 제주로 갈지 결정을 하자. 약간 좀 진취적인 분이세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내가 제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어쨌든 섬이고 하니까 남해로 가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남해의 땅을 보러 다니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집 짓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집 짓는 거를 너무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집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 짓는 거 너무 어렵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집 짓기 서적도 계속 보고 좋은 설계 사무소들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재가 좋은지 어떤 땅이 좋은지 이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왠지 아내가 나만큼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집을 짓자고 하고 같은 꿈이었는데 왜 아내는 시큰둥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왠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요. 이 자재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퀴즈를 내고 이 자재의 단점은 뭐지? 그렇게 뭐 아내는 뭐 그 남편만큼 책을 많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임신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입덧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그런 모습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랑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슬 못마땅한 그런 마음으로 혼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집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 뭐 서재는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물어봐도 아내는 계속 시큰둥하는 거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 시큰둥이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물어보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넓은 부엌과 뭐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살집을 이렇게 짓는데 왜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가. 왜 바라는 게 넓은 부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부엌에 어떤 뭐 마호가니 뭐가 들어가고 창문은 어떻게 뚫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이때부터 임신이고 뭐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 캐릭터는 자신이 꽂히는 게 있으면 그 꽂히는 거에만 시선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애호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무슨 피규어를 좋아한다. 그럼 피규어를 사다 보면 집에 진열을 할 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 사야 되는데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집인지 피규어를 위한 집인지 나를 위한 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는데 남편도 약간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 짓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남편이 땅을 사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남해다 보니까 멀잖아요. 네. 서울과 멀다 보니까 오가면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려가서 집을 짓는 상황이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뭐랄까 인부들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인부들도 내맘 같지 않잖아요. 당연히 설계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난 이렇게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짓고 싶은데 인부들은 아 거기 보이지도 않는데 다 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냐 이러다 보면 공사 기일 못 맞춘다 집 못 짓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인부들을 한 명씩 자릅니다. 네, 자르고 그리고 새로 충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온다고 한들 내 마음과 맞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게 외골수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 남아요. 그래서 집을 혼자 지어요. 혼자 짓는 그런 과정에까지 집착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다 혼자 짓다 보니까 공사기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근데 아이는 계속 그 사이에 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출산일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집을 못 지어요. 네, 집을 못 짓고 출산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서울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집을 이렇게 남겨놓고 가면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는 인부들이 일을 안 할 거다. 현장 감독이 없으면 우리는 감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올라오지 말고 집을 다 짓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은 올라와야죠. 아예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자의 눈에는 집을 완성하는 것 이것만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내 아이와 아내가 사는 집을 짓겠다. 그 완성을 해서
일로 이렇게 옮겨와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장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약간 가려진 거죠. 더 중요한 것들을 아내를 보살피고 아이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워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집을 다 완성을 하면 좋을 텐데 계속 완성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은 전화를 해가지고 집이 언제 완성되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남편이 이때 폭발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야 지금. 나는 뭐 채소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통조림에 계속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사람 사는 꼴이 아닌데 지금 거기서 한가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 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고 초기는 정말 전쟁과도 같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를 내고 계속 두 사람은 좀 관계가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집에 외관은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신생아가 태어난 집인데 집 내장도 다 하지 않았는데 아이랑 같이 내려오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내는 설득을 하는데 넘어가지도 않아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안 내려오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와 처음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서먹해요. 아이를 처음 보다 보니까 남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는 그새 많이 자라서 좀 기어다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이와의 그런 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근데 지금 아이가 처음 왔으면 아이가 어떻게 어디서 잘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타일 시공을 오늘 했는데 이게 지금 뛰면 뭔가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잘못 건네면 타일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아이가 다치겠구나 라고 해서 걱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타일이 깨지는 것 자체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만든 집이 망가지는 게 걱정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기어다니는 것도 너무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아이가 침을 흘려서 그걸 벽지에 이렇게 묻히는 것도 얼룩이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이고 막 이런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내는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돼요. 또 뭐 방도 없으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중간에 많이 깨거든요. 그래서 깨서 막 기어다닙니다. 근데 남편은 그 기어다니는 걸 또 타일이 깨질까 봐 따라다니면서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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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이가 뭐 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전구가 담긴 바구니를 건드리게 돼요. 아이가. 그래서 전구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전구가 깨져버립니다.
아이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남편은 전구가 깨진 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저걸 내일 달아야 되는데 저걸 아이가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아이한테. 조심하라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뒤에서 아내가 바라보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저 사람 미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에 택시를 타고 아내는 아이와 떠납니다. 떠나는데 남편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안도를 해요. 그 안도감은 내 집에 뭔가 저 이상한 타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린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카들이 왔을 때 휴교 장식장 건드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조카가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는 가족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데 결국은 가족이 떠날 때 더 안도감을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작품이죠.
파국이네요.
보통 맛이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맛. 매운
빨간 맛.
빨간 맛. 굉장히 매운 맛.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에오의 목적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키가 맥주를 좋아하는 것도 뭔가 갈증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섭네요.
그렇죠. 일상의 뭔가 마지막 그 휴식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중독되다 보면 일상의 휴식이 아닌 맥주를 마시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고.
막 집에 맥주 양조 시설을 만드는
그나마 그건 좀 괜찮은 거, 좀 건설적인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고 싶네.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중독의 상태가 돼버리면 이건 뭔가 애호가의 삶이라기보다는 뭔가 중독자의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저는 애호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되게 은유적이네요. 뭐 그 집을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쵸. 네.
뭔가 집착하는 거? 애호라기보다 뭔가 집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는 그 삶, 그 가족들과 행복한 삶 이런 걸 생각하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집을 사랑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침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애호가 될 서점에도 너무 애호를 제가 지금까지는 강조를 했죠. 애호하는 게 있으면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좋아지고 그런 식의 강조된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 달간의 휴식 동안 애호의 본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죠.
애호도 딱 애호도 애호 정도로만 애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결국 애호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애호할 만한 것들을 찾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그 남편도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그 집에서 독립하고자
그쵸.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자기만 탈출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는 버려두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오히려 그 건들면 큰일 나는 피구여장처럼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고 본인조차 거기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건 경우가 너무 심한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게임에 빠져서 뭔가 일상을 놓치고 게임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죠. 거기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에 너무 중독돼서 계속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만의 집을 짓는 사람들.
건강하고자 그쵸. 시작했는데 맞아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쵸. 하게 되는. 네.
그런 건 애호가 아니다. 라는 걸 저희 서점 앞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호는 중독이 아니다. 네. 같은 말이 아니다. 애호는 적당히 해라. 라는
적당히가
말씀도.
참 어려운데.
네. 그렇죠. 어렵죠. 그게. 네. 사실 그 누가 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맥주가 일주일에 네 번이 적당한지 세 번이 적당한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럴 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중독된 건가 아니면 너무 빠져든 건가 라고 모를 때는 주변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나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지 마시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하밀님은 아까 참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네.
요새 애호하는 것
저요. 저 애호하는 게 저요 저요. 저 뭐가 있을까요? 저 진짜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은 또 축구 시즌이 끝나가지고 축구도 못 보고 있고.
그러면 집착에 가까운 애호는 없나 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없나 봐요. 그래서 좀 공허한가 보다.
집을 짓고 싶나 보다.
너무 귀찮은데. 저도 약간 지금 좀 그런 무기력함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는 건 없네요. 그래서 일에 좀 빠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복잡다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한창 애호하실 때는 그 축구가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어쨌든 새벽에 하니까 저는 그걸 보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근데 많아봤자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그만큼 뭔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약간 좀 무기력한 상황. 이 아닐까?
책방 문에 하나 더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호 구함.
근데 뭐 그쵸.
에어를 구해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집 짓는 사람을 괜히 와가지고 너무 에어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에어에 너무 빠지지 마시되 또 에어를 너무 잃지 않으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를 잃으셨을 때는 예전 에어가 될 방송 들으시면 굉장히 또 많은 에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에어한 게 많은 분이셨어요.
지금 되게 현실에 어떤 치여서
아니에요. 여름이어서 그런 거. 아. 더우니까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요. 제가 더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빨리 제가 애호하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오늘 서점 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파티, 스포티파이, 앵커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방에 남기고 싶은 다양한 의견과 응원, 메시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책 읽는 라디오에 남기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좋아요는 책방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서점 책 읽는 라디오의 책방 애호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